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됨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가 자들을 얻도록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감사합니다. 패스터 브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누구심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어스틴 하이츠의 목사인 브렛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19장에서 23절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제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육체적인 이유 말고요. 18세의 브래드에게 너는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마 그때는 웃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저기 있습니까? 어떻게 일요일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모여서 어떻게 유대 시골 출신 유대인 목수이자 랍비를 2000년 전에 오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면 어떻게 오신지 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늘 내가 여기 왔을까?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여러분의 방식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만 가지의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아마 돌아보시면 이렇게 그분의 경이로움에 와하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단순히 철학이라면, 그래서 뭔가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라면 뭔가 우리가 똑똑하다는 것으로서 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실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을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스무 살 때에 크리스찬이 됐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와 다르게 뭔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크리스천이티는 자연스럽게 성장했었을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뱁타이즈를 받고 그렇게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모든 분들을 제가 환영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크리스찬이 되든 오랫동안 크리스찬이 되든 가계별 크리스찬 가계도를 세대별로 이렇게 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패밀리 트리를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조부모님이 기독교인인지 혹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땠는지,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크리스천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이 쓰신 그 모든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요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인생의 시점에서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제 친구 파스터 데를 존스는 전도란 성령께서 이미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계신 대화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1세기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성령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바울이 그때 이 쓴 이 편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사와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형성하는 도움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섬기는 자의 자유와, 두 번째는 전도적 포용과, 세 번째는 포괄적인 선포입니다. 섬기는 자의 자유와 전도적인 수용과 그리고 포괄적인 선포입니다. 어떻게 세 가지의 방법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1세기에 아마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속박되지 않은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것, 그것은 아무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종의 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브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써 사람들께로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증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전체 인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혈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만남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삶을 모든 사람을 위한 종으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입니다. 그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기로 합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누군가를 봅니다. 5장입니다. 여인 안에 이런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게 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셨지만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인간의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굴욕을 실제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권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영광을 가지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없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의 자유고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적 포용입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안에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율법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무엇으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 바울이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개인적인 미션입니다. 사역입니다. 지금 바울은 몇 년 동안 같이 지냈던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지위나 가난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종교성이 강하고 종교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왕따 당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든 그룹들에게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서 이해를 해서 그들을 사랑을 함으로써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그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바울이 그 복음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여러분 성경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지만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상당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이 되고자 하며. 아니 바울 너 유대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정말 구원의 유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른 것들은 다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옆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20년 전에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때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탐 라이드 엔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더 이상 바울의 기본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깊은 가장 곳에서 중심을 잡은 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깊은 곳에서 차원에서의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한테 자유롭지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바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정체성은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음식이나 할례나 안식이나 그런 특별한 절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과 있을 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다시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9세기에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갔었는데요. 그 선교사는 허슨 테일러는 처음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갔을 때 완전히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완전히 외국 사람으로 들리고 영국 사람처럼 먹고 영국 사람처럼 옷 입고 영국 사람처럼 머리 자르고 그 사회에 전혀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슨은 그는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검은색으로 염색했습니다. 19세기에 어떻게 그렇게 케미컬 컴포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리도 염색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처럼 머리도 자르고 그렇게 그를 그 중국의 관습과 문화로 바꾸어서 그 중국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지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유대인들을 맞추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맞춤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2년 전에 제가 형제 중에서 밴쿠버에 살고 있는 다섯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큰 집에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물론 그 중에서 한 명은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원을 위해 가지고 펀드레이징을 미션원을 위해서 그 이웃의 파티를 열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티켓을 팔아서 그 집에 파티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웃들에게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웃들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고 좋은 그러한 의도라고 얘기를 이웃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파티가 하와이안 팀 루아우라는 파티로서 모래를 가득 가져와서 하얀 모래를 가져와서 그리고 팜트리 를 코스코에서 사서 와서 그리고 그 다음 날 넥스데이 펌트리 코스코에 갔거든요. 굉장히 큰 파티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마당에 구둥이를 파서 그 구둥이에 돼지 한 마디를 쭉 통째로 굽는 그러한 파티였습니다. 근데 그 이웃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식사하는 것을 꺼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유대인이셨는데 돼지고기를 일요일날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의도는 좋아지셨지만 잘 일이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듣는 그 사람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그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맞추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을 맞춰주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귀 기울이도록 그렇게 바울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라. 이 말은 바울이 다양한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모든 배경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신이 전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바꾸려고 한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그렇게 하는 얘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로 복음의 골자에 있는 메시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크리스찬의 히스토리 등에서 모든 문화와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 모든 세대의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다른 언어로 사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진정으로 종교적인 사람, 완전히 무교적인 사람, 사회적으로 사회된 사람, 그 사회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너무나도 포괄적이어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선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31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본보기는 예수님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에 귀 기울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관행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이 모두에게 친절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미 퍼커슨은 이렇게 합니다. 다양한 청중의 자신을 맞추려는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실용주의로 취급할 수 있지만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은 바울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겸손함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보통 낮추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누군가 무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낮추심은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연약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바로 그분의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새로운 방법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배우신 것입니다. 모든 계시, 모든 우리에게 나타나심,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그 모두 나타내신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창조물을 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추셔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취한 방법이고 그 복음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취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실제로 몇몇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쉽게 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타스크는 그 모두에게 포괄적인 복음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복음이 메시지를 맥락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전한 맥락화란 복음 자체의 본질과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복음의 전달과 사역을 특정 문화에 맞게 번역하고 적용하는 것이 의미한다고 티모시 켈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손상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맞추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맞추는 거에서도 한계가 있을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본질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고 방법만 조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맥락화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다 웅덩이가 있는데 충실하게 앞으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복음의 그 본질을 손상시킨다면 너무나도 조정해서 그 메시지를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타협시킨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복음을 충실하게 전달해 있어서 유연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복음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복음의 변화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 안에 있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본질을 손상시키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와 그 주변 사이에 이질이 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복음의 본질을 타락시킴으로써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적용 방식을 거부한다면 사실은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그러한 컴프로마이징 조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신의 문화적 관심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떠나서 깨진 우리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흐트리지 않고 그 전달하는 방식을 바꾸고 전략을 세운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메시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는 흔들림이 없고 그 전달 방법에만 융통성이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꺼리 있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가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것이지 다른 모든 것들은 전달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구함을 받아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누구도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벌써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전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는 확고부동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벌써 9장에 서신에서 교회의 연합과 성윤리와 그리고 도시 내 가족 내외 또 사회적 직위에 대해서도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태도나 우상을 거부하는 태도 그 등등에 대해서 서신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메시지도 그는 지금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이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나 복음을 타협하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고 얘기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섬기는 자의 자유와 전도적 포용과 그리고 이제는 포괄적인 선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3D 복음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제이슨 조지라는 분이 쓰셨는 책인데요. 미션 클래스를 들으면 다음 주에 들으시면 아마 목사님들이 이 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줄로 믿습니다. 패스터 조나선과 루번이 그 코스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3D 가스프입니다. 굉장히 미션을 갈 때 중요한 책으로 여김을 받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집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성과 비슷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집단성은 집단의 모든 특징을 합한 것입니다. 다소 광범위한 일반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화 선교학자들은 인간 문화에서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으로 구분합니다. 이 세 가지 도덕적 감정은 세 가지 유형의 문화가 토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죄책감입니다. 무죄 문화는 개인주의 사회, 대부분 서구 사회로 법을 어긴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정의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명예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 즉 동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로 집단의 기내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사람들이 공동체 앞에서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정령 문화죠. 부족 사회나 아프리카 사회로서 볼 수 있는데요. 악화, 해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미신적 의식을 통해서 영계를 지배하려는 힘을 추구합니다. 물론 굉장히 집단성을 브로드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그런 정신들이 우리의 디폴트에 해당하는 집단성을 가진 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나에게 이 문제에 내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서구 문화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제 요점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과 그리고 두려움을 다룹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의 그런 기본 사고방식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듣는 사람의 문화나 그런 생각에 맞추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전달되는 복음은 전달되지 못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잘못된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라디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를 듣는데 11:30 AM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라디오 주파수를 잘 못 맞추면 그 대화의 방법에 있어서 서로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저쪽에서 전혀 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과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다룹니다. 그리고 복음은 포괄성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 청중을 반드시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주파수를 맞출 수 있어서 저희가 전달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그분들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저희가 더욱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은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상황과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다른 문화권, 다른 생각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반드시 수정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질문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청중의 관심이나 질문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답을 막 하면서 그렇게 전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깨끗해지며 그분 안에서 죄책감의 얼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수치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독했던 방식을 회개하고 그분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행하신 그 사역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의 것이고 가족이라고 부르고 수치의 흔적은 제거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회복되고 그분의 소유로 입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악한 자와 유혹에 넘어갔을 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권세와 세력들을 무기력화시키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드러내며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탄과의 죄과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물려주신 그분은 이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에 이기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원수를 대적할 능력과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다 이기신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떤 누군가에게 영적 가계도를 추적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도를 했고 복음을 전달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아웃리치나 혹은 알파 익스피리언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으셨을 것입니다. 혹은 놀라운 순간 하나님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누구도 그냥 우연히 여기에 오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종이 되는 그런 정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종의 마음을 가졌고 우리는 복음은 타협하지 않으면서 골자는 사람들의 그 청중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이 메트로 밴쿠버에서 우리 교회 전체에서 우리 스스로의 선호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우리의 권리와 선호들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는 질문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